오늘 베드로 이제 전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은 양떼를 지도하는 또 양떼를 목양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사도 베드로가 했었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억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양떼들에게 목자의 삶이 카피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책임자들에게, 그러면 양무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덕목으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젊은 자들아.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이 그냥 영맨, 나이가 단순히 젊다는 얘기인지, 청년 그룹을 얘기하는 건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참고를 해봐도 딱히 이 그룹이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 정확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무렵, 이 헬라 시대에 이 젊은 자들은 어떤 연합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 자체가 그런 나이 계층별로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사회의 젊은 집단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해를 가질 때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선 누구나 젊은 자들일 수 있고, 누구나 여기 장로로 지칭된 늙은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어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장로님들보다는 나이가 아래니까 장로님들에게서는 제가 젊은 사람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장로 그룹으로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맨이라는 말은 단순한 나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대상들이 젊은 자들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늙은 그룹인 장로 그룹일 수도 있고 라고 번역을 해도, 해석을 해도 과연 그렇게 크게 벗어난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 집단을 묘사하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첫 번째 덕목이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덕목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가 찾는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그 삶의 마지막 현장이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잔을 예수님도 본심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맹종도 아니고 소위 군대에서 갖는 개념인 무조건적인 복종도 아닙니다. 이 순종은 철저하게 그 신학적 기초가 아버지의 뜻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직장 생활에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만든 규칙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질서 속에서 분명 젊은이들은 그 어떤 하나님이 공적으로 허락한 권위 문제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한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게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겠죠. 만약 그게 깨진다면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덕목의 순종은 말 뜻은 이렇습니다. 발 아래 자신을 둬라, 그 말이. 그 무릎 꿇으라는 얘기겠죠. 발 아래 자신을 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발등상 앞에 자신의 온 생애를 기꺼이 내려놓았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내에서 젊은 그룹에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 덕목으로 좀 가볼까요?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첫 번째는 순종하고 다 서로 어떻게 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순종해야 될 젊은 층과 성도들 그룹과 장로도 그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이 현장을 너무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아마 그 식사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였을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대야에다 물을 떠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친히 물을 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나가요. 드디어 베드로의 순서가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이럴 순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단호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발 씻기지 말라는데 뭐 관계 문제까지 거론을 하셨을까요?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발뿐 아니라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죠. 항상 성격 자체가. 아예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꺼내놓은 해답이 뭐냐 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클리닝 개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들 이후에 삶이 누구에 의해서 깨끗해져 가는가를 구속사적으로 설명한 신학적 현장입니다.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손발 외에는 씻을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또다시 구원받을 이유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더러워지면 씻을 필요가 있는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매일 쌓아지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이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그림은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그렇게 씻겨 나가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한 것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역할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13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1절만 보세요. 1절 우리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 이게 초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 위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데 그 손발마저도, 이 발마저도 누가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닦아주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자리로 자기의 책무를 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겁니다. 여기 때가 이런 줄 아시고라, 때라는 말은 항상 요한복음에는 모두 7번 등장을 하는데 이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완성의 자리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처절한 실패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라는 말은 즉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분이 겸손을 정의했는데 아주 그 너무너무 그 정제된 한 문장으로 요약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겸손을 정의했더군요.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Why me? 하나님 이거 왜 하필 나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을 다해서 함성을 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겸손한 신자의 태도는 이유가 있겠지. 나보다 온전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실 텐데 이런 아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순복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해의 개념들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구속받은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될 이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하나하나 씻겨나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런 사랑에 묶여 우리가 또 오늘 일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즐거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고난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멤버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뭐냐면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7절 시작.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맡겨요? 주께 맡겨라. 여기 염려라는 말은 이 그 베드로 전서 5장 이 7절 말씀 자체가 사실은 시편에서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본문을 찾아봤더니 이 본문이 어느 상황에서 기록되었던 본문인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 앞에 놓인 시인이 이 고백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적 개념으로 이런 뜻입니다. 나누이지 않는 마음. 나누이지 않는 마음. 사람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정신이 나뉘어지면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뭐가 되죠? 정신 분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신병이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가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떠받쳐야 되는 동인으로서 딱 하나님은 하나를 요구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만 의존하도록 모든 상황을 몰아가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네 마음을 분분하여 나누지 말라 그 말이. 오직 누구만 믿으라는 겁니까? 아버지만 믿어라. 아버지가 있지 않냐? 아버지만 믿어라. 근데 이 단순한 얘기를 그리고 단순한 이치를 우리가 그렇게 썩 흔쾌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염려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맡기라 그랬어요. 왜 맡기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사실 이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여러분 오늘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십시오. 근데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염려 끝에다가 꼬랑지 같은 줄을 하나씩 다 매달고 있어요. 그래서 던져놓고 살면서 살살 끌어당겨요. 어느새 이게 내 앞에 와 있어요. 주님 앞에 올 때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이거 맡깁니다.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나갈 때 보면 그 질질질 자 끌고 나가요. 오늘은 아예 그 줄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플 마인드. 백치 같은 그런 단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플 마인드. 여러분 기도한 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기도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말하는 거하고 뒤가 다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 밑에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그 뒤에도 없어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여기 심플 마인드라는 것은 보이는 게 전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자꾸 끌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 뒤에 우리 교육자님 배치해가지고 누가 꼬랑지 계속 끌고 가나 다 잘라버리게 만들까 지금. 염려를 맡기세요. 주님 앞에 계속. 근데 이게 엄청 길게 이 꼬랑지가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러 나오고 또 기도하러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싸움이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맡겨야 되는가? 자, 7절을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누가 구해요? 이방인.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뭐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을 이방인, 아버지 없는 존재. 네,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새들에게는, 백합화에게는 창조주이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창조주가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그 염려를 매일 끌어안고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고통은 고통 자체가 있어서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고통을 자꾸 생산하네요.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는 말은 모든 로마서 8장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희에게 유익한 선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뭐 이 땅에 이렇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난해하고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사소한 문제를 떠나서 큰 문제까지 아우러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아주 오래전에 민간 항공기 칼기가 날아가다가 소련,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미사일로 격추를 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민간 항공기를 군대 미사일로 격추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전부 죽었죠. 그 안에 정말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유난히 많이 타고 있었어요. 아까운 인재들 다 죽었죠. 그래서 한땐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 불가하다라는 뭐 사설도 나오고 글도 쓰여지고 그랬어요. 뭐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무장 민간 항기가 날아가다가 미사일을 맞아서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여론이 버글버글했어요. 들끓었어요. 소련을 막 공격을 했어요. 전쟁도 불사하겠다. 아무리 뭐 소련이라도 그런 국제 여론에 감당이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 내부에서, 그때 소련 내부 자체가 권력 다툼에 아주 절정을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비둘기파와 매파, 강경파와 온건파, 이 두 그룹이 엄청난 충돌을 겪고 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매파인 강경파가 전부 옷을 벗습니다. 군부, 실권자들이 옷을 벗어요. 국제 여론이 하도 비등하니까. 그러면서 비둘기파가 소련 내부의 집권을 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죠? 고르바초프예요. 여기 이렇게 세계 지도 그려있는 분 아시죠?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세계 역사의 꿈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소련이라는 거대한 유년 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해체가 돼요. 이게 사실은 근대사에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제서야 이 기독교 역사관으로 세상과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손길에 깜짝 놀랐죠. 아, 그들의 무고한 죽음이 결코 무고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헛된 죽음 같아 느껴지는 그 죽음이 결코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그런 국가를 해체하는 중요한 재단의 재물이 된 사건이었구나. 이걸 이제 기독교 사관으로 이해를 하는 글들이 그때부터 글도 나오고 논문도 써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들을 겪을 수 있고 베드로 사도가 대비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통한 고난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걸 내가 같이 뽑고 나와서 대적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세요. 이 믿음의 실증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신실히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교회의 질서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것처럼 겸손히 주님의 본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압박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내 온 하루를 능력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주신 말씀 제목 가지고 또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이 모든 가족의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